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에 계속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오늘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미국은 러시아에 계속 책임을 물을 것이며 민스크 평화협정을 존중하도록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또 미국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전방주둔 강화 정책을 통한 폴란드와 발트의 국가들의 노력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아울러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를 이루기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앞서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담당 고위 대표도 면담했습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그 뒤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펜스 부통령과 훌륭한 만남을 가졌으며 협력을 위한 좋은 기초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 살해 사건의 배후가 북한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지난 17일 검거된 북한인 이정철 외에 이지현과 홍송학, 오종길, 이재남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추가로 3명의 북한 국적자가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누르 라시드 이브라임 경찰청 부청장은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과 협력해 용의자들의 행방을 쫓고 있으며 살인범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도록 모든 증거를 수집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주재 강철 북한 대사는 북한 배후설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이란이 또다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오늘 이란 최정예 혁명수비군이 군사훈련 중 정교한 로켓들을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스님 통신은 이란 중부 사막지대에서 오늘부터 시작된 사흘간의 연례 기동 연습 도중 첨단 개량형 미사일들이 발사됐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미사일의 종류나 위력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은 채 미사일들이 목표물들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은 이라크의 석유에 관심이 없다고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오늘 이라크를 전격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은 그동안 합당한 천연가스와 석유 대금을 지불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미국은 이라크의 석유 때문에 병력을 파병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라크 석유를 미군의 전리품인 듯 언급하면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의 불법 석유 판매를 차단해야 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라크에서 하이데르 알라바디 총리 등 당국자들과 ISIL 소탕 작전에 나서고 있는 스테판 다운샌드 미국 주도 연합군 사령관을 만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수정된 행정명령에도 이슬람 7개국 출신자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AP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이민과 난민금지 행정명령을 수정하면서 당초 7개국을 똑같이 겨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다만 미국 영주권자나 미국 국적을 가진 이중 국적자들의 경우 입국 금지가 면제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에콰도르에서 어제 실시된 대통령 선거 출구 조사 결과 집권 여당의 레닌 모레노 후보의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의 출구 조사 결과 진보 성향의 모레노 후보는 39.4%의 득표율로 30.5%를 얻은 보수 성향 야당 후보 길레르모 라소 후보를 거의 9% 차이로 따돌리며 승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2월 20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이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살해 사건의 용의자로 북한 국적 남성들을 지목하면서 북한 배후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말레이시아 경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But there is no clear evidence on the cause of the death.
중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25 등에 근거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올해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국가별 경제 자유 순위에서 북한이 올해도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평양은 내일 오전에 맑고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9도, 낮 기온은 2도입니다. 해상은 구름 많고 흐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가 1에서 5m 사이에, 서해 북부는 1에서 3m 사이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살해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째, 이 사건의 배후가 북한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말레이시아와 북한 사이에는 외교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이 김정남 씨 살해 사건의 용의자로 북한 국적 남성들을 지목하면서 북한 배후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7일 검거된 북한인 이정철 외에 이지현과 홍송학, 오종길, 이재남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추가로 3명의 북한 국적자가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누르라시드 이브라힘 경찰청 부청장은 국제형사경찰기구와 협력해 용의자들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20일 별도의 언론 기고문을 통해 살인범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도록 모든 증거를 수집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 국적 용의자들은 범행 직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출국한 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을 경유해 1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평양행 항공편으로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때문에 용의자들을 다시 말레이시아로 송환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되지만 북한이 이번 사건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확연해지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이르면 22일 중 김정남 씨 부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발표를 통해 김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독극물 종류가 밝혀지고 이로써 북한과의 연계 여부가 추가로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말레이시아 주재 강철 북한 대사는 북한 배후설을 강력히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강 대사는 20일 쿠알라룸푸르 북한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사망 원인에 대한 명백한 증거는 없는 상태라면서 북한은 말레이시아 경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But there is no clear evidence on the cause of the death. And at the moment, we cannot trust the investigation by the Malaysian police.
강 대사는 한국과 말레이시아 정부가 결탁해 북한을 이번 사건의 배후로 지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말레이시아 외교부는 이날 강 대사를 초치해 지난 17일 말레이시아 당국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연 데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성명에서 이번 사건이 말레이시아 영토에서 발생한 만큼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는 건 말레이시아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 조사가 투명하게 이뤄졌으며 북한 대사관에도 관련 내용을 수시로 알렸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말레이시아 외교부는 협의를 목적으로 평양에 주재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북한 대사를 초치하고 평양 주재 자국 대사까지 소환하면서 말레이시아와 북한 간 외교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날 인터넷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인 유튜브 등에는 김정남 씨가 지난 13일 공격을 받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총 5분 분량의 해당 영상에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2청사에서 항공권 발권을 위해 무인기계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는 김 씨에게 두 명의 여성이 접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어 흰색 상의의 여성이 김 씨의 머리 부분을 뒤에서 감싸고 앞쪽에 있던 또 다른 여성이 김 씨와 접촉한 뒤 유유히 사라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이들이 김 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데 걸린 시간은 2.3초였습니다. 영상은 공격을 받은 김 씨가 공항 관계자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 뒤 이들과 함께 의무실로 향하는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정부는 김정남 피살 사건이 북한의 소행임이 확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이런 테러 행위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교안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수사 중인 말레이시아 당국의 발표와 여러 정보 등으로 미뤄 북한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제3국의 국제공항이라는 공공장소에서 자행된 이번 살인사건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 행위이고 테러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여러 정보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사건의 배후에 북한 정권이 있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황 권한대행은 이번 사건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북한 정권의 무모함과 잔악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며 북한의 테러 행위에 응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북한 정권의 테러 수법이 더욱 대담해지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와 국민을 대상으로 한 테러 가능성에 대해서도 더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북한의 또 다른 도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영표 한국통일부 장관도 20일 서울에서 외신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해 앞으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사건의 배후가 북한 정권임이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말레이시아 수사 당국이 5명의 용의자가 북한 국적을 갖고 있고 추가로 3명의 북한 국적자가 이번 사건에 연루됐음을 공식 확인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다른 여러 정보사항과 정황들이 있지만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김정남 암살 사건의 배후로 북한 정권을 지목하는 근거에 대해 여러 정보와 정황이 있지만 말레이시아 정부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홍 장관은 김 위원장의 고모부인 장성택 처형 등 그동안 북한이 저지른 비정상적이고 반인륜적인 행동 때문에 이번 사건도 초기부터 전 세계가 북한 정권을 향해 우려와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며 김정남 암살로 이런 부정적 시각이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 인권 문제를 공론화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작년 12월에도 유엔이 북한 인권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유하는데 만장일치로 결의했다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기대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다시 한번 그런 북한 정권의 그런 문제점을 드러내고 따라서 그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를 할 수 있도록 특히 국제 기준과 가치를 지키는 그런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국제사회에 힘을 모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 장관은 이번 사건의 배경에 대해선 김정은 정권의 특징이 공포통치에 입각한 권력유지라며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해서 권력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사람을 제거하고 숙청하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말해 이번 사건도 그런 공포통치의 일환으로 분석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간담회를 갖고 김정은 체제의 대안 세력을 사전에 제거하고 국제사회에 김정은 정권 교체 시도를 미리 차단하는 의미가 있다고 사건 배경을 진단했습니다. 한 장관은 또 이번 사건이 탈북민과 체제 불만 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도 함께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지도자들도 이번 사건이 잔악하고 심각한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와 민회 안보회의 참석을 위해 독일을 방문 중인 윤 장관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제사회의 지도자들이 자신에게 김정남 사건과 관련해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번 사건이 말레이시아와 북한과의 외교관계 차원을 넘어서 인권적인 측면과 주권 침해 요소 그리고 국제범죄에 대한 책임성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공론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피살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북한 관영 매체들은 여전히 이 사건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과학원 소속 한 연구원의 영전에 화환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 요직을 맡던 인물들의 죽음에 애도를 표한 사실을 빠짐없이 보도하고 있는 북한 언론이지만 김정남 씨의 죽음에 대해선 일절 함구하고 있습니다. 김정남 씨는 김일성 주석의 손자이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입니다. 두 인물이 북한에서 차지하는 위상 등을 고려한다면 김 씨의 죽음은 중요하게 다뤄질 법하지만 그렇지 않고 있는 겁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조선중앙TV 등 북한 내부 매체뿐 아니라 대외 선전 매체로 알려진 우리 민족끼리와 조선의 오늘, 일본에서 발행되는 조선신보에도 관련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매체들이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으로 인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탄핵 사태 등을 연일 비중 있게 보도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통상 6면을 발행하는 노동신문은 얼마 전까지 한면 전체를 할애해 박근혜 한국 대통령을 비방하는 기사를 실었었고 조선중앙TV도 20시 뉴스 등에서 전체 보도의 상당 부분을 관련 소식을 전하는 데 썼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등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는 아직도 연일 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기사와 동영상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김정남 씨를 비롯해 김 씨 일가, 이른바 로얄 패밀리의 존재를 오랜 기간 감춰왔습니다. 최근 북한 고위관리 출신 탈북자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주민들은 물론 노동당 간부들조차 김정남을 포함한 김 씨 일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김정남 씨의 죽음이 북한에 이런 분위기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그러나 국제인권단체들은 북한 매체들의 이 같은 보도 행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지난해 전 세계 199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언론자유 환경조사에서 북한을 최하위에 올린 바 있고 국경 없는 기자회는 보고서에서 북한을 정보의 블랙홀, 즉 정보의 암흑지대라고 지적했었습니다. 이들 단체는 북한 언론 매체들이 정권의 선전 도구로만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중국 정부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올해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또 김정남 암살 사건 뒤에 나온 것이어서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8일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올해 12월 31일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상무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21호와 중국의 대외무역법, 상무부 해관총서 제81호 공고에 근거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며 19일부터 공식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가 그대로 시행되면 북한 정부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석탄은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으로 전체 수출의 34에서 40%를 차지합니다. 북한은 석탄 수출로 연간 10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가운데 90% 이상을 중국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제한한 유엔 결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산 석탄 수입을 늘려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 CRS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1,500만 톤, 미화로 7억 6,100만 달러어치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규모는 6.5%, 금액은 4.8% 증가한 것이라고 의회 조사국은 밝혔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18일 북한이 중국의 4대 석탄 수입국으로 지난해 북한산 석탄을 2,048만 톤을 수입해 전년보다 14%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안보리가 지난해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 금액을 4억 90만 달러 또는 750만 톤 가운데 낮은 쪽으로 제한하고 석탄 수입국들의 매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했지만 중국은 아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산 석탄 수입을 올해 모두 금지한다는 중국 정부의 발표는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부터 북한 문제를 중국이 방치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태도 변화를 위해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밝혔었습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특히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난 12일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13일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된 뒤에 나와 주목됩니다. 한편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발표와 이행 여부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탱거론 선임국장은 긍정적 조치이지만 이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중국이 다음 달 발표하는 2월 무역 통계가 나올 때까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에 중국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아무런 대가 없이 이런 조치를 발표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그 배경이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네, 이렇게 올 연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중국 정부의 의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북한 전체 수출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석탄 수출이 막히게 되면 북한으로서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이 지난 19일부터 올 연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하면서 북한의 외화 확보에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석탄은 북한 전체 수출액의 40%가량을 차지하는 효자 상품으로 북한은 지난해 대중 석탄 수출로 미화 11억 4천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이번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로 북한은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외화 확보에 큰 차질이 생기는 거고 수출이 절반으로 반토막이 나는 거고 또 석탄 자체 산업이 침체됨으로써 북한의 다른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다. 그다음에 석탄업에 종사하고 있는 북한의 종사자 수만 하더라도 거의 50만 명 넘어가는데 이런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일할 곳이 좀 사라지는 이런 것도 나타날 것 같고 김정은의 통치자금 확보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북한 내부적으로 김정은이가 좀 리더십을 발휘하는데도 큰 타격이 되지 않을까.
북한산 석탄 수입 전면 금지라는 초강수를 둔 중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한국에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의 이번 조치가 순수하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른 대북 제재의 수순을 밟는 것이란 평가입니다. 지난해 11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매년 1월부터 석탄 수출량을 집계해 750만 톤 또는 미화 4억 90만 달러라는 수출 상한선의 95%를 넘기게 되면 각 회원국이 그때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분석엔 중국이 상한선 규제 집행에 나선 시점이 너무 이르다는 지적이 뒤따릅니다.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박사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4억 달러나 750만 톤 근처까지 쿼터가 찼으면 중지하는 게 맞아요. 지금 그 정도까지 찼을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하반기쯤 이랬으면 뭐 원래 절차에 따라 그런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3월도 안 됐는데요. 생산도 안 돼서 안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중국의 이번 조치가 북한의 지난 12일 신형 중거리 미사일 발사와 13일 김정남 암살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중국의 대북 경고 또는 보복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북한 정권 붕괴 등 유사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타로 김정남을 지목해온 중국은 북한 소행으로 의심되는 이번 김정남 암살 사건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중국 권력층 가운데 김정남에 대한 옹호 세력이 많았다며 이번 석탄 수입 금지 조치는 중국의 대북 경고 차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관계에서 하나의 사전 포석일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대북 제재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좀 불성실하고 좀 불확실하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았다. 뭐 이런 측면에도 비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마침 미사일 그 발사도 했고 또 김정남 사건도 벌어졌고 하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하는 게 아닌가.
다만 중국의 이번 조치가 총체적 대북 압박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한국의 외교 당국자는 중국이 안보리 차원의 제재는 준수하겠지만 이를 넘어서는 수준의 개별 회원국의 대북 독자 제재엔 반대한다는 입장이 명확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일시적인 것에 그칠 수도 있다며 중국이 지난해 12월 북한산 석탄 수입을 잠정 중단했는데도 수입량이 급증해 결과적으로 제재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북한과 연간 4,000톤, 250만 달러 규모의 액화 석유가스, LPG 수입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전 세계 국가별 경제 자유 순위에서 북한이 여전히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23년째 전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이 15일 발표한 2017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은 조사 대상 180개 나라 가운데 최하위인 180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헤리티지 재단이 경제자유지수를 조사해 공개하기 시작한 지난 1995년 이래 23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경제자유지수는 법치주의와 규제의 효율성, 정부 개입, 시장 개방 등 4개 항목에서의 점수를 측정해 매겨집니다. 올해 북한의 경제 자유지수는 100점 만점에 4.9점에 그쳤습니다. 조사 대상국 평균 지수는 60.9점, 아시아 지역 평균은 60.4점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억압적인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치주의 부분에서는 뇌물과 부패 문제가 심각하고 중앙정부와 노동당, 군대가 외화벌이 부문에서 경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개입 부문에서는 효율적인 세금 징수 체제가 없고 나라의 자원이 국방 부문에 쏠린다는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이어 규제의 효율성 면에서 중국에서 식량과 에너지를 지원받는 북한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전히 경제 각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개방 부분에서는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돼 투자 유치와 대외 교역이 어렵고 국가 재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한편 올해 조사에서는 중국령 홍콩이 89.8점으로 23년 연속 경제 자유가 가장 잘 보장되는 나라로 꼽혔습니다. 홍콩에 이어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스위스, 호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1위에서 올해 6계단 내려갔고 한국은 4계단 오른 23위에 올랐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각각 111위와 14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고 쿠바는 33.9점으로 북한과 함께 최하위권에 속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유럽 국가인 핀란드의 민간기구가 올해 북한에서 80만 유로, 미화 85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펼칠 계획입니다. 감자 농사를 돕고 병원의 의료기기와 기술도 지원할 예정인데요. 이은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핀란드 최대 비정부기구인 핀란드 개발협력기구는 올해 북한에서 감자 생산 증대와 의료 지원 사업을 중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핀란드 개발협력기구 북한 사업 담당관은 최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올해 80만 유로, 미화 85만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67만 5천 유로 상당의 대북 지원을 했던 것에 비해 18% 증가한 규모입니다. 핀란드 개발협력기구는 우선 씨감자 개발 사업에 24만 5천 유로, 미화 26만 달러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씨감자 생산을 늘려 주민들에게 더 많은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으로 농민들에게 감자 재배 기술과 보관법 등을 전수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은 평안북도 정주와 강원도에서 진행되며 감자 생산에 필요한 기계와 비료 등을 지원하고 보관 과정에서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감자 보관 장소도 마련해 줄 계획입니다. 또 식량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주민들에게 이모작 농법 기술을 전수합니다. 핀란드 개발협력기구는 북한의 식량 안보 사업에도 39만 달러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 협동농장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감자 생산을 늘리기 위한 기술과 시설, 비료, 씨감자 등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핀란드 개발협력기구에 따르면 이 사업으로 협동농장 관계자 3천여 명이 혜택을 입게 됩니다. 이 밖에 18만 유로, 미화 19만 달러를 투입해 강원도 원산시와 세포군, 평안북도 정주시, 평양 보통강과 중구역 내 병원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기구는 올해 특히 이들 병원에서 심장학과, 소화기과, 방사선과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지 의료진 천여 명에게 기술 지원을 하고 의료 장비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핀란드 개발협력기구는 북한 내 병원들이 의약품과 의료시설, 기술 부족으로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서비스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술 지원 등을 통해 현지 의료진이 현대 의학 기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탈북 학생들과 남한의 대학생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배우고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름하여 리더십 캠프가 열렸는데요.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포도당 당수께서 이제 국민의 이제 권리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여기에 만약 법이 들어간다 이러면 이건
정치와 경제, 교육과 문화를 넘나드는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마주 앉아서 토론 상대를 날카롭게 응시하고 있는 이들은 평범한 대학생들입니다. 지난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서울 영등포 뉴스호스텔에서는 탈북 청년단체 나우와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함께 마련한 리더십 캠프가 열렸습니다. 나우 지성호 대표입니다.
이번에 그 행사는 이제 주한미국 대사관과 저희 청년단체 나우가 함께 이제 주최해가지고 탈북 청년들과 우리 남한 청년들 25명과 함께 이제 선거제도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그리고 선거를 이제 직접 해보고 자기들끼리 이제 그 정당을 만들어보고 이제 또 당수도 뽑고 더 나가서는 이제 북한 땅에 가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만들어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번 리더십 캠프 주제는 민주주의를 배우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자였습니다. 이 주제에 맞게 미국과 한국의 역사와 선거 제도에 대해서 주한 미국 대사관과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강의를 듣는 시간이 마련이 됐습니다. 둘째 날에는 직접 학생들이 선거 공약을 만들어서 선거 유세를 해보는 시간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직접 해보는 모의 투표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살 때는 이제 북한에 하나밖에 존재하고 있지 않는 노동당에 입당하는 것이 조선노동당에 입당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다는 거죠. 또 그곳에서 이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 주민들을 막대하고 뭐 학대하고 해도 이제 무방한 것을 이렇게 했지만 여기서는 그 누구도 이제 당을 만들 수 있고 여기서 선출된 사람이 이제 위에서 뭐 북한처럼 내리면서 누구를 뭐 어느 자리에 앉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민주주의적으로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북한에 있었다면 이런 모습을 상상이나 해봤을까?
학생들이 직접 당을 만들고 당 대표를 선출해서 선거 유세와 토론을 진행하는 시간에선 정말 치열하게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고 또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앉아계신 분들 이 토론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공약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공약으로 서로 이야기하고 그 공약을 인신공격의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 공약들 안에서 이 부분은 그런 게 부족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부족 부분을 이런 방식으로 메꾸고 싶어서 이런 공약을 준비했습니다라고 서로 공약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청년들은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지금 이 교육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주주의의 한 과정인 선거까지 직접 해본 학생들. 한번 주인처럼 행사해보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 또 국민을 위해서 정치가 이루어진다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탈북 학생 김수아 씨입니다.
특강을 여러 개 들으면서도 그렇고 제가 체감한 것은 이게 민주주의가 정말 쉽게 얻어진 게 아니고 우리 윗세대들이 끊임없는 투쟁과 그런 노력을 거쳐서 얻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공약 하나를 저희가 만들면서도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글자 하나하나에도 되게 신중을 가해야 되고 이게 대선 후보들도 토론을 하거나 이게 되게 쉽지 않겠구나. 내 마음 같지 않구나. 막 이런 걸 느끼는 게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북한의 독재 정권을 경험했던 탈북 학생들. 이 시간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역사와 현 현실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태도를 배운 것도 소득인데요.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장이나 의견도 타당할 수 있음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는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는 정치가 아니라 자기만의 무게중심을 찾고 또 민주적인 삶의 방식을 익히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공부하고 있는 김혁일 탈북 학생입니다.
되게 감명 깊은 거는 뭔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래도 모인 사람들은 아무래도 민주주의나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이런 민주주의도 공부하고 이렇게 토론하고 얘기하고 또 마음을 나누는 게 진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통일 이후에 한반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힘을 키우고 또 자신들의 역할이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이런 경험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와 함께 통일에도 기여하고 싶다고 했는데요. 다시 김혁일 학생 이야기입니다.
제가 정치외교 공부하게 된 이유는 그냥 통일된 후에 내가 뭐를 하겠다고 생각해서 통일될 거는 뻔히 알고 있거든요. 저는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통일되면은 저희가 또 북한에서 왔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사회를 또 알려주고 이런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치외교를 해가지고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그 북한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더 좋은 거를 행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 집단 지성이 있고 이 사람들이 회의를 충분히 거쳐서 이게 만약에
2박 3일간의 일정, 짧은 시간이었지만 알차게 민주주의를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미국의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오늘 전격적으로 이라크 바그다드를 방문해서 우리는 석유를 뺏으러 이라크에 온 게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최근 미국과 이라크의 관계 또 이라크 현지 상황 좀 알아보겠고요. 미국의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이 남중국해에서 작전에 돌입하자 중국이 최신 이지스 구축함을 인근 해역에 투입한 장면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예.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에 또 새로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먼저 미국의 국방장관,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처음으로 이라크를 방문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0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출범한 미국의 새 정부의 국방 수장을 맡은 짐 매티스 장관이 오늘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를 사전 예고 없이 방문했습니다. 예. 이라크 정부군이 어제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의 최대 거점인 모술 서부 지역 탈환 작전을 개시했는데요. 예. 오늘 아침 저희 BOA가 이 국방부 관계자와 전화 통화한 바에 따르면요, 매티스 장관의 바그다드 현지 일정이나 의제를 자세히 확인해 줄 순 없지만 예. 스티븐 타운센트 이라크 주둔 미군 사령관하고 만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미국이 이라크군의 활동을 지원하는 의미로 보면 될 것이라고 당국이 설명을 했는데요. 예. 미국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65개 나라, 또 민병대 등에 동참하고 있는 ISIL 격퇴 작전을 이끌고 있죠.
예, 매티스 장관이 전격적으로 이라크를 방문을 하는 건데 이 바그다드로 향하면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라크 방문 수행 기자단하고 매티스 장관 사이에 짤막한 간담회가 진행됐는데요. 예. 여기서 우리는 어느 누구로부터 석유를 빼앗기 위해 이라크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를 해서 우리 모든 미국인들은 적절한 기름값을 지불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로 확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석유를 빼앗기 위해서 이라크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면 이런 부분을 강조한 이유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라크의 석유를 이 전리품으로 표현하면서 이라크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튿날이었던 지난 21일, 지난달 21일에 미 중앙정보국을 방문한 자리에서요. 전리품은 승자의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2003년 석유를 차지했어야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2003년은 미국이 이라크에서 사담 후세인 정권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개시한 해인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어서 우리가 그때 이라크 석유를 손에 넣었다면 ISIL도 없을 것이라면서 석유를 가질 기회가 또 오지 않겠느냐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후에 이라크 정부가 크게 항의했습니다.
그렇군요. 석유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말고도 또 이라크 정부가 미국에 반발한 현안이 최근에 또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에요. 테러 분자 유입 차단의 명목으로 중동과 아프리카 7개 나라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행정명령을 발동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란과 시리아, 리비아, 수단, 소말리아, 예멘과 함께 이라크가 대상 국가에 들어가 있는 점이 이라크 당국이 강하게 반발한 이유인데요.
예.
이라크 의회는 이 미국의 이슬람 무장단체 ISIL 격퇴전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이라크 국민들의 입국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 걸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지난달 30일 미국인들의 이라크 입국을 막는 보복성 입법을 의결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의 이라크 방문, 뭐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고 앞서 전해주셨습니다만 아무래도 ISIL 격퇴작전과 관련된 그런 방문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이라크 지역에서 ISIL의 위세가 상당히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예, 최근 몇 년 동안 유럽과 아프리카 일대에서 테러 행위를 일삼고 있는 이 ISIL의 근거지가 바로 시리아의 라카하고 이라크 모술인데요.
예.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지원하는 이라크 군의 ISIL 격퇴작전이 전가를 올리면서 이라크 내부 점령지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예.
이 모술 동부 지역은요, 지난달 24일 완전히 되찾은 걸로 이라크 당국이 발표를 했고요. 어제 이라크군이 나머지 지역에 대한 탈환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나머지 지역에 대한 탈환 작전이 성공을 한다면 이라크 내에서 ISIL의 근거지는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작전인데요.
예.
이라크 제2의 도시인 모술이 바로 이 티그리스 강을 사이에 두고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는데요. 이라크군이 어제 진격을 시작한 이 서부 일대에서는 촘촘한 주거지역이 펼쳐진 시가전 중심으로 작전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예.
쉽지 않은 전투가 될 걸로 보입니다. ISIL이 이 지역 주민들을 또 인간 방패로 삼아서 최후 저항에 나설 걸로 미 당국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모술 서부 지역의 동부 지역보다 이제 주거지가 많아서 작전이 잘못하면 민간인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티그리스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쪽에 인구와 시설이 몰려 있는데요.
예.
이 때문에 ISIL 전투 조직과 시설을 파괴하고 차단하는 과정에서 민간인들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도 미군 당국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이라크 군의 작전 개시와 동시에 미 육군 심리전단이 이 지역에 전단을 살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번이 ISIL과 결별할 마지막 기회다. 군이 접근하면 흰색 깃발을 개항하고 집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주민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예. 또 이 지역 주민들에게 식량과 식소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미군 당국이 챙기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남중국해에 항공모함을 파견했다고요?
네,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지난 토요일 18일 남중국해에 진입해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이 일대 해역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꾸준히 수행해왔는데요.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항공모함이 남중국해에 간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항행의 자유작전이란 어떤 건가요?
중국 대륙 남쪽과 베트남 서쪽 해안 또 필리핀, 타이완 이렇게 섬나라로 둘러싸인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꾸준하게 영역권을 주장하면서 이웃나라들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해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무효라고 판별을 했지만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일대에 인공섬을 만들어서 군사시설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예. 바로 미 해군 함정이 이 남중국해를 통과함으로써 이 일대 해역이 공해라는 점을 강조하고요. 네.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하는 것이 바로 항행의 자유작전의 목적입니다.
그렇군요. 중국도 이에 맞서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 남중국해에서 활동 중인 인민해방군 소속 이지스함의 영상을 오늘 관영 CCTV를 통해 공개를 했는데요. 예. 이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 15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해군 남해함대의 기동 현장이 담겨 있는데요. 이 052D형 최신 이지스 구축함인 창사함, 또 052C형 미사일 구축함 하이커우함이 영상에서 확인됐고요. 예.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903A형 종합보급선 러마후함도 눈에 띄었습니다.
예, 중국 해군의 해군함대 이러한 움직임은 아무래도 미국 항공모함의 활동을 겨냥한 거라고 봐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의 신랑 군사망이 최근 이지스 구축함인 창사함의 남중국해 기동이 미국의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의 작전을 겨냥한 것임이 공개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가요. 과거 미국 항공모함 전력에 대처했던 옛 소련군의 전술을 상세하게 분석하면서 항행의 자유작전에 맞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군 당국의 움직임을 전했는데요. 예. 이런 상황에서 칼빈슨 항공모함의 자유 항행의 자유작전에 대해서 미 당국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한 인공섬 12해리 안까지 접근하면서 이동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중국은 이를 영토 주권 침해로 간주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이민과 관련된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목요일 16일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번 주에 새 행정명령을 발표하겠다라고 직접 말을 했는데요. 예. 이르면 내일 발표가 나올 걸로 언론 매체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과 관련된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미국 안팎에서 큰 혼란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 역시 행정명령 발동 전에 의회에 미리 알렸어야 했다면서 시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는데요. 예. 뭐 하지만 이번에는 질서 있게 잘 시행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미 외국에서 이동 중인 사람이 미국에 도착하면 입국이 허용될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또 미국 영주권자나 이 고용 허가증을 가진 사람은 미국에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예. 이번 행정명령은 그렇다면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그 지난달에 발표했던 행정명령을 아무래도 이제 대체하는 성격이 있을 텐데
네.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국무부 내부 문건을 이용해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요. 새 행정명령 초안에는 이전 것과 마찬가지로 7개 나라 국민의 미국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
지난달 27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행정명령에는 이라크와 이란, 시리아, 예멘, 수단, 소말리아, 리비아 이렇게 7개 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90일 동안 비자 발급과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예.
또 난민 수용을 120일 동안 중단하게 돼 있습니다.
예. 지난 행정명령에 논란이 됐던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이들 7개 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이슬람교도에서 특정 종교를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좀 비슷한 상황을 기대할 수 있겠군요.
예,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말씀하신 대로 7개 나라 국민의 입국 제한 여전히 포함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 7개 나라가 이전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테러 위협국으로 지정된 나라들이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예.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도 지난달에 나온 행정명령이 미국의 이민제도와 입국심사제도에 허점이 없는지 조사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였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지난달에 행정명령은 위헌소송이 제기되면서 지금 법원에서 집행일시 정지된 상태인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새 행정명령에는 법원에서 문제가 됐던 점들을 바로잡는 내용이 들어갈 거라고 말을 했는데요.
예.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백악관이 이 제9순회 항소법원이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대한 앞서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예.
이전 행정명령을 대체할 새 행정명령을 발동할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미국 전국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예정돼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이 대통령의 날로 미국의 연방 공휴일인데요.
예.
이날을 맞아서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이렇게 미국 내 여러 대도시에서 수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통령의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질 예정입니다.
예.
이번 시위는 트럼프는 나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구호 아래 열리는데요.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페이스북에 오른 자료를 보면은 뉴욕에서 한 13,000명이 참가할 예정인 걸로
그렇군요.
알려졌습니다.
당분간은 새 정부의 이민 관련 정책이 계속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희안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양은 내일 오전에 맑고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9도, 낮기온은 2도입니다. 해상은 구름 많고 역시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가 1에서 5m 사이, 서해북부는 1에서 3m 사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오전에는 맑지만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양덕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 3도,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은 2도입니다. 수풍 아침에는 영하 12도, 낮 기온 0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23도, 낮에는 영하 4도가 예상됩니다. 강계 아침 기온 영하 18도, 낮 기온 영하 2도, 희천 아침 기온 영하 16도, 낮 기온은 3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는 차츰 구름이 많아집니다. 용현 아침에는 영하 7도, 낮에는 3도. 개성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 5도입니다. 신계 아침에는 영하 10도, 낮에는 4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도 오후 들어서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 5도. 해산 아침 기온 영하 25도, 낮 기온 영하 6도입니다. 장진 아침에는 영하 24도, 낮에는 영하 1도, 웅기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낮 기온 4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26도까지 떨어지고 낮 기온은 영하 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해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1에서 5m 사이, 서해북부는 1에서 3m 사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2월 20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에 계속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오늘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미국은 러시아에 계속 책임을 물을 것이며 민스크 평화협정을 존중하도록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또 미국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전방주둔 강화 정책을 통한 폴란드와 발트의 국가들의 노력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아울러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를 이루기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앞서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담당 고위 대표도 면담했습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그 뒤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펜스 부통령과 훌륭한 만남을 가졌으며 협력을 위한 좋은 기초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 살해 사건의 배후가 북한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지난 17일 검거된 북한인 이정철 외에 이지현과 홍송학, 오종길, 이재남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추가로 3명의 북한 국적자가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누르 라시드 이브라힘 경찰청 부청장은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과 협력해 용의자들의 행방을 쫓고 있으며 살인범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도록 모든 증거를 수집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주재 강철 북한 대사는 북한 배후설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이란이 또다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오늘 이란 최정예 혁명수비군이 군사훈련 중 정교한 로켓들을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스님 통신은 이란 중부 사막지대에서 오늘부터 시작된 사흘간의 연례 기동 연습 도중 첨단 개량형 미사일들이 발사됐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미사일의 종류나 위력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은 채 미사일들이 목표물들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은 이라크의 석유에 관심이 없다고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오늘 이라크를 전격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은 그동안 합당한 천연가스와 석유 대금을 지불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미국은 이라크의 석유 때문에 병력을 파병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라크 석유를 미군의 전리품인 것처럼 언급한 데 따른 것입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라크에서 하이데르 알라바디 총리 등 당국자들과 ISIL 소탕작전에 나서고 있는 스테판 타운샌드 미국 주도 연합군 사령관을 만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수정된 행정명령에도 이슬람 7개국 출신자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AP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이민과 난민금지 행정명령을 수정하면서 이란과 이라크,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리비아 등 당초 7개국을 똑같이 겨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다만 미국 영주권자나 미국 국적을 가진 이중 국적자들의 경우 입국 금지가 면제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에콰도르에서 어제 실시된 대통령 선거 출구 조사 결과 집권 여당의 레닌 모레노 후보의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의 출구조사 결과 진보 성향의 모레노 후보는 39.4%의 득표율로 30.5%를 얻은 보수 성향 야당 후보인 길레르모 라소 후보를 거의 9% 차이로 따돌리며 승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결선 투표 실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